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 8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더욱더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죠. 자, 오늘은 8장 12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 마음 그리고 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수백 년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열매를 먹은 즉시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뒤집혀졌습니다. 즉 옛 본성인 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곧 육체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중생이란 뒤집혔던 여러분이 다시 바로 선다는 의미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본성을 갖게 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개미처럼 활동적일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부정직한 뭐랄까요, 부정직함을 변명할지 모릅니다. 어떤 영화 배우는 나는 성을 위하여 살고 있다, 나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사방에서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옛 본성을 만족시키려다가 우리나라는 거대한 부도덕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은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아주 저속하고 더러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체에 대한 어떤 빚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13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정말 영으로서 이런 죽이면 살게 되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이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체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 이렇게 쭉 해나갈 때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가보세요. 이마만큼 불편함이 없거든요. 또 그러면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말이죠. 기도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살리니 그랬는데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어 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되고 뭐 술 뭐 성적인 거 뭐 이런 것은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현은 어떠시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죄짓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의 혀로 죄짓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어떠세요? 진리를 말하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런 뭐 세상적인 그런 음담패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기를 원하신다면 심리치료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담합니다 저렇게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죄책감을 다른 분야로 옮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새로운 본성을 이제 14절 이후로 다루게 되는데 우리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양의 안전과 보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결코 강요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안전과 보증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곧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서로 미워하고 없으려하고 험담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주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그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누군가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우리 교회 직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설교를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양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전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무서워하는 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번역되지 않은 아람어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아빠가 되겠죠.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존중하여 그 표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번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표현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너무 친밀한 나머지 함부로 부르는 호칭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부르짖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말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매기 목사님은 암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옛날 시스기야 왕처럼 얼굴을 벽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주여, 나는 이 병원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나는 환자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보살펴 주십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입원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실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실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참으로 그 사실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암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실감나게 깨닫게 하시고 매기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속에 솟아나오는 부르짖음인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면 그와 같은 기쁨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장 17절로 가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좀 더 고난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 8장의 이제 새로운 부분 18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신자들의 육체만 구속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어찌 보면 물리적인 우주 전체가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 1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땅, 곧 죄가 전혀 없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다고요. 거기에는 다시는 죄와 저주가 결코 임하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곳입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치유하는 구속을 구속받았을 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구속받을 때는 치유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단체들과 국제연합은 수년 동안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새로운 세계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통하여 언젠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를 고대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몸은 어찌 보면 낡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몸을 입어보고 싶고 또 입고 싶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몸이 점점 시간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구속 가운데는 치유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몸, 새로운 세계에는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라는 표현은 바울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흔히 우리가 뭐 경제용어로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차변과 대변 다 계산을 해보았더니 뭐 우리 남기도 하고 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한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삶의 굴곡들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이 세대, 그러나 현재에도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을 여러분들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구절은 조금 좀 이상하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리 받아들일 때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요? 피조물들이 몸을 깊게 늘어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사자성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기를 기다리는데 목이 빠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길어졌다는 건가요? 어떻다는 건가요? 이 세상은 진화의 백일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진화의 백일몽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오늘날 마치 수건으로 가려진 동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육신의 껍질을 제거할 때 피조물들도 수건을 벗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어요. 20절로 가보실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 허무하다는 말은 실패, 부패, 없어져 버리게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뜻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소망을 근거로 극복해 하시는 주님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아주 비관주의자였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느니라. 우리말에도 삼라만상이 지루한 반복을 되풀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은 바다로 흘러들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대양으로 뿜어낼 수 있는 고성능 수압 펌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운반 장치를 통하여 바람이나 구름을 마른 땅으로 모아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빗물은 강을 채우고 그 강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단조로운 반복이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러한 순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는 약속된 나타남 곧 수건이 벗겨질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에 그 보시면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물질적인 세계도 그 저주 아래 놓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그 창세기 3장 18절 19절 그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매기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 그 하와이 섬에 가기를 좋아하신대요. 하와이처럼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낙원과 같은 곳에 있는 골프장에서도 온통 가시덤불 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그곳에 있는 거친 땅 위에 골프를 치면서 그처럼 많은 가시덤불은 처음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의 그 설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안에 가시가 박혀있는 한 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가시들을 빼낼 수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낙원 같은 곳에도 가시덤불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피조물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